B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 학교 바깥에서 8일 폭탄이 터져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하고 165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날 세 번이 걸쳐 폭탄이 터진 학교는 이슬람 시아파 거주지에 있습니다. 소수종파인 아프간 시아파들은 과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여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첫 번째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몇몇 희생자들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수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측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아프간 정부와 서방 국가들이 폭력과 내전을 끝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도 안에서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틀 연속 4천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24시간 동안 4,09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약 40만 3천 명으로 최고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이로써 인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2,2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도 안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으로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산소와 병동, 시체 안치소, 화장장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내 많은 지방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켓 잔해가 9일 인도양에 추락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유인 항천 판공신호를 인용해 로켓 잔해가 중국 베이징 시각으로 9일 오전 10시 24분 인도양인 동경 72.47도, 북위 2.65도 주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잔해는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대부분 소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잔해는 지난 4월 29일 중국 하이난 섬에서 발사된 창정 5 비호 로켓 잔해입니다. 미군 우주사령부도 로켓 잔해가 아라비아반도 상공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잔해가 떨어진 지점이 육지인지 바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정 5B 로켓은 지난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발사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영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시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로써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문제를 묻는 투표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수반 겸 SNP 대표는 선거 결과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 내가 분리 독립 투표를 다시 추진할 것임을 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투표에서 영국에 남기로 했다며 주민 투표를 다시 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아라비아 공해에서 운항 중이던 한 선박에서 불법 무기를 다량 압수했다고 미 해군 오함대가 5일 밝혔습니다. 바레인에 근거를 둔미 해군 오함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 구축함 몬트레이함이 지난 6일과 7일 한 선박에서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수십 기등 다수의 무기를 압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군이 압수한 무기들은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선박이 출발한 곳과 목적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을 조사했으며 물과 음식을 제공한 뒤에 이들을 석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P통신 등 언론들은 아라비아의 북부에서 발견되는 무기 밀수선들은 대부분 예멘으로 향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9일 2차 대전 전승 76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퍼레이드에는 군인 1만 2천여 명과 군용기 80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 장비 190대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행진을 사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는 국제법을 지킬 것이지만 단호하게 국가 이익과 인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 검토 완료를 확인했는데요. 사키 대변인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사키 대변인은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검토를 완료한 대북 정책의 핵심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은 사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책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임을 입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핵심 내용은요.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세밀히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 이런 사키 대변인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은 정책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과거 클린턴, 조지 부시, 바락 오바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4대에 걸친 북핵 폐기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북한이 긍정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분명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외교와 억제를 동시에 적용하되 그 중심은 외교라는 것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설명이고요. 또 사키 대변인의 발표 내용대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의 일괄 타결식 대북 협상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단계적 해법을 명시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발표를 보시면은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다소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블링컨 장관이 임기 초에 3월 중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놓고 다소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다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란 용어는요. 북한이 그동안 줄곧 거부감을 보였고요. 따라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감안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이 새 정책은 일괄 타결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고 한 것, 여기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4월 30일 날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괄 타결,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이나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도 배제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일괄 타결이란 전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도했던 것이죠. 핵이나 이제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또 군사훈련 한반도 평화체계 이런 것을 모두 그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이 이것을 주고받기라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고요. 또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단 그 제재만을 계속 가해서 북한이 스스로 제재에 못 견뎌서 비핵화에 나오길 기대하는 이런 것인데 일종의 무고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역시 이제 이것도 역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 같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목표를 추구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용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거고요. 하나 이제 그 과거 사례가 이제 보면은 아까는 뭐 과거 미국 행정부가 다 뭐 그 실패했다 그러면 결국 뭐 비핵화는 실패했지만 부분적으로 좀 성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에 이제 미북 제네바 합의가 됐던 건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일종의 주고받기식 그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어느 정도 좀 막았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시 행정부에서 그 육자회담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북한이 핵 개발로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실패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나 이제 보면은 그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대통령은 굉장히 얘기했던 그랜드 바겐 이런 걸 시도했지만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했던 스티븐 비건 전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접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접근, 또 단계적인 접근 이런 것을 그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그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보면은 자세한 그 배경 설명하는 중에 계속 나오는 것이 전임 행정부의 당국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했다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과거 그 전임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 그 정책 이런 것이 그 이번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 사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뭐 별 내용이 많지가 않았고 예. 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일단 같은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와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으로 대북 정책을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그 대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억지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다 카드로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다른 점이 있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그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다른 점일 텐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일괄 타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완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이 말을 누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좀 전에 최은기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공계리에 언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조치에 바이든 행정부는 상응 조치를 취해서 주거니 박거니식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발표로 나오진 않았지만 고위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정 조치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완화, relief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식 발표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사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톱다운식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그야말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닌 일괄 타결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수준에서 차곡차곡 협상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최종 목표를 갖고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의 완화를 릴리프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궁금한 내용인데 최 기자가 좀 더 부연할 내용이 좀 없을까요?
네, 이것도 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제 5월 1일 미국의 그 당국자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비핵화의 그 목표는 유지하지만 미국이 이제 특정 단계의 북한에 대해 어떤 완화, 릴리프, 지원 이런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그 눈길이 가는 그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요거에 대한 입장은 뭐였냐면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신고를 다 하고 그러면 미국이 이것을 검증 사찰하고 폐기한 다음에 상응 조치를 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된 상당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요, 2018년 7월입니다. 당시 그 마이크 폼페오 그 당시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영철 그 당 부위원장과 9시간 동안이나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그 직후에 성명을 내고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 이렇게 거의 비난하는 이런 그 담화를 내서 미북 관계가 상당히 그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별게 아니라 그 선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그 다음에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것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그 회담이 결렬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요번에 나온 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특정 단계에서 어떤 그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당국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검증 폐기 이런 것을 시작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도 제재를 뭐 한두 개 석탄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이 원하는 어떤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것일 뿐더러 북한으로서도 북한이 지향하는 단계적 동시적 그 비핵화 원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최현기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의미는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비핵화가 완료되기까지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 이런 맥락과는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이 발언은요. 말씀드린 대로 최종 비핵화가 돼야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은 이번에는 점진적인 방식, 단계적인 방식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치 대 상응 조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발언한 것은 결국은 일부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박을 계속한다는 의미니까 최종 단계의 제재 해제는 최종적인 비핵화 달성과 맞물려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중간 단계의 상응 조치와 조치가 없다라는 따라서 제재와 압박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비핵화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 발표가 지난달 30일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백악관이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난다고 이제 밝힌 것이 그 4월 30일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의회 연설한 것이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의회 연설 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북정책 그 리뷰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은 저희가 뭐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마 4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그 참모들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28일 날 그 같은 그 대북 정책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억제를 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게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적 접근법, 동시 접근법 이것이 현실적이고 그나마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로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고 또 미국이 상응 조치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요한 건 원론보다는 강론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정상회담을 몇 차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틀에서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하노이 회담에서도 사실 그 실질적으로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 주거니 받거니 상응 조치 대 상응 조치를 놓고 일정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고 또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그 입장차가 있고 이견이 있어서 막판에 이제 결렬로 흐트러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얼마만큼 신뢰 구축의 바탕 위에서 서로에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해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말하자면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참 이런 뭐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국, 일본, 중국 역시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새 정책에 대해서 이들 나라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다들 이제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인데요. 대체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주문하는 게 그런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신속한 미북 대화 재개 이런 것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새로 만든 정책이 한국의 그 같은 주장을 대체로 많이 좀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그 회의를 열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했고요. 그동안 일본도 미국 일본 간의 공개 또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역시 미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비핵화 문제를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체로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일본의 그런 정책을 주문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 중국이 내세웠던 것이 단계적 또 점진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대체로 새로운 정책이 좀 구체성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했던 그런 것보다는 한결 좀그 현실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이든 정부가 이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번에는 이룰 수 있을까? 이 점이겠는데, 전망이 어떨지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이게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북한으로서는 이핵 카드를 정권 유지 또는 생존 차원의 절박한 문제로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과거에 이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역시 원론보다는 강론이 문제인데요. 이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도가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은 사실상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미북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무리한 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훈련 중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재 완화나, 해제는 협상의 결과로서, 내용으로서 그야말로 이뤄질 것이지 협상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고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미국으로서도 지금 한국 정부는 미국 협상의 입구에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이 어떻겠느냐.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협상의 입구, 출발점에 어떤 누가 먼저 그 양보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기싸움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협상 과정에서 조치 대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내용을 삼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협상장에 양측이 앉는 것부터 또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미북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한쪽의 카드와 또 하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를 양측이 균형 있게 다뤄나가면서 협상을 한다면 그 비핵화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못 이룰 것도 없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일부러 그런다, 뭐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자, 앞으로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될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알 수가 없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 세부 내용을 이제 추가로 공개할지는 그런 언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 지금 그 추가 공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백악관이나 그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 보도를 합쳐봐도 공개된 그 분량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움직임을 보면 추가적인 공개보다는 바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 정책을 가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그 국무부 그 특별보좌관 출신이죠. 그 로버트 아이논 씨가 최근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많이 공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정책을 세세하게 다 공개해 버리면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이것을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일종의 비판 이런 것에 시달렸기 때문에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일종의 그 정책이 사그라지거나 힘이 약화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만 내놓고 상황에 봐서 조금씩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 중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그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외교에 중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미국이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블링컨 장관이 이제 자, 북한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라. 공을 북한에 넘긴 셈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일 경우에 자칫 전략적 인내의 재현이 될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예.
전략적 인내 시즌 2가 될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죠.
예.
사실 미국은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사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문제가 그렇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둔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대외 정책을 보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 또 이란의 핵 문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미얀마에서 촉발된 군부 쿠데타로 인한 불안정한 동남아 정국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북한이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에서의 현상 유지가 미국으로서는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블링컨 장관이 앞으로 길게는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북한은 미국이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이런 미국의 소극적인 대북 협상 입장에 반발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런 말하자면 그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은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러한 그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 집권 4년도 미국 간의 대립과 대결로 핵 문제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 또는 관측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100일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확정짓고 한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물밑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정확한 거라면 북한이 왜 응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그 접촉을 시도한 게 두 번 있었습니다. 2월에도 이제 그 연락 채널을 복원하자 이런 어떤 물밑 접촉을 했는데 당시 북한이 반응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뭐 만나자라든가 뭐 이런 그 신호를 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응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북한이 응답을 안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미 그 미북 대화의 조건을 이미 그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적대시 정책을 없앤다는 이런 분명한 신호가 있기 전에는 안 만난다 이런 입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안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일종의 그 금지령 이런 걸 내렸습니다. 북한 외교관들 보고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마라 이런 것을 내렸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4월 30일 그 대북 정책이 끝났다. 재검토가 끝났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나온 게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평양 안에서도 이것을 읽어보고서도 입장을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측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5월 21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 혹 뭐 좀 더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문제는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고 또 그를 통해서 진전을 이뤄내냐. 이게 실질적인 어떤 관건 아니겠습니까? 관심사고. 네. 그러니까 네. 대북 정책 결과 이 지금 나타난 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 방향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면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조치 말하자면 협상 전에 어떤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 협상의 과정에서는 북한이 여기 이 정도 조치를 취한다면 또 거기에 상응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대통령 국가 원수 수준의 만남이긴 하지만 아마도 분명히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정표를 가지고 이걸 토대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실무진에서 만나도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이제 그 임기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리고 예. 남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던 만큼 이번 워싱턴에서의 미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미북 협상 재개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이 회담을 통해서 또는 그 회담 이후에 어느 적정한 시점에 미국이 분명하게 좀 더 자세한 대북 정책의 실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요. 어쩌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두 차례 했었던 것처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타진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각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결과는 북한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협상 카드로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소식과 함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부인세라는 집안 살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남편과 정치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요. 포크 대통령에게 세라는 단순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1대 퍼스트 레이디 세라 포크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오 세라.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오.
1849년 6월 15일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뒤에 두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아내에 대한 사랑 고백이었다는 건데요. 이런 일화가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로 포크 대통령 부부는 서로 무척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테네시 주립 낙스빌 대학교 역사학과 마이클 코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주지사를 위한 연회가 열렸는데 제임스 포크가 거울에 비친 세라의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하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뒤돌아서 찾았는데 사람들 속에 섞이면서 놓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놨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세라의 오빠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라의 오빠 앤더슨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요.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앤드루 잭슨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좀 덜 낭만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앤드루 잭슨이 세라와 아는 사이였는데 세라를 무척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후배로서 포크를 무척 아꼈던 앤드루 잭슨이 세라와 결혼하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앤드루 잭슨은 제임스 포크의 정치 선배로서 미국의 7대 대통령을 지내는 인물인데요. 앤드류 잭슨은 세라가 제임스 포크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결혼을 권했다고 합니다. 세라는 테네시주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는데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라 칠드리스 포크는 1803년에 테네시주 러더포드 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라는 꽤 상류층 집안 딸이었는데요. 세라의 부모 조얼 칠드리스와 엘리자베스 칠드리스는 농장이 있었고요. 꽤 많은 노예를 두었습니다. 조얼 칠드리스는 딸 세라와 수전을 여러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했는데요. 남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보내서 수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 학교 교수들에게 개인 교습을 받게 했습니다. 또 지금 세일럼 대학의 전신인 노스 캐롤라이나주 세일럼에 있는 여학교에 보냈습니다. 세라가 다닐 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지만 라틴어와 그리스어, 지리, 외국어 등 당시 남학생들이 대학에서 받는 수준의 교육을 세라도 받았죠. 하지만 세라가 15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을 이끌어야 했으니까요.
제임스 포크가 다녔던 학교에서 세라도 개인 교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두 사람이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실제로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건 1820년의 일인데요. 두 사람은 4년 뒤인 1824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임스 포크의 나이 28살, 세라의 나이 20살이었는데요. 역사학자 마이클 코언 교수는 제임스 포크의 정치 활동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a sort of memoir that Sarah told.
세라 포크가 친구들에게 얘기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나중에 세라 포크가 사망한 다음에 그 내용이 회고록 비슷하게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임스 포크가 먼저 선출직에 당선돼야만 결혼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세라가 결혼해 줄 거라고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제임스 포크는 주 법원의 재판 연구원이었는데요. 두 사람 다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포크가 주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고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결혼했죠.
주 하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 하원 의장, 테네시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이렇게 제임스 포크가 정치인으로 성공한 데는 아내 세라의 공이 무척 큰데요. 정치인의 아내로서 손님을 접대하고 만찬을 베푼 것은 물론이고요. 연설문 작성을 돕고 조언을 하는 등 거의 남편의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세라 포크는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야망도 있었죠. 세라가 주로 한 일은 남편을 위해서 신문을 읽는 거였습니다. 신문에 남편 얘기가 어떻게 났는지, 여론이 어떤지, 다른 정치인들은 뭘 하는지 살피는 거였죠.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읽어볼 만한 기사를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줬고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P&G로 알려줬습니다. 세라 포크는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세라가 정치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친자식은 없었지만 조카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 친척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세라 포크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다. 머리는 아주 검은색이고 어두운 눈동자와 피부는 스페인 여성을 떠올리게 했다. 세라 포크는 책을 많이 읽었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았다.
네, 포크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했던 한 영국 여성이 남긴 기록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치적 사교 모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정치적 설득과 마크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세라는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남편의 정치적 적수였던 헨리 클레이의 찬사까지 받았을 정도인데요. 텍사스 주립 낙스빌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임스 포크 서신 계획의 부편집인 마이클 코언 교수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 번 일반 시민에게 백악관을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백악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했죠. 사실 제임스 포크는 별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나가긴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세라가 좀 더 사교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 때는 퍼스트 레이디 세라가 포크 행정부의 얼굴 역할을 했습니다.
세라 포크는 남편의 정책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포크는 명백한 운명이란 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인데요. 미국은 신이 주신 특권으로 대륙을 차지할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 논리는 1845년에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반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포크 대통령은 이 논리에 따라서 서부를 개척하고 미국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까지 벌였는데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은 지금의 캘리포니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에 해당하는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포크 대통령 부인 세라는 이 명백한 운명 논리와 멕시코 전쟁을 지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라 포크는 남편의 정책 추진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로비를 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라 포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남편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임스 포크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백악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악관 시절에 세라가 남편에게 쓴 편지라면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이 많았죠.
매주 일요일 아침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퍼스트레이디 세라 포크가 남편의 모자와 장갑, 지팡이를 들고 거실에 나타났다. 서둘지 않으면 예배에 늦을 거라며 일요일에 대통령을 찾아온 사람은 대통령 부인에게 이끌려 함께 예배를 봐야 했다.
네, 세라 포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신앙심이 강했고 경건하고 검소한 생활을 좋아했던 세라 포크는 전임 대통령 부인 줄리아 타일러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절대로 경마나 연극을 보러 가는 일이 없었고요. 백악관 연회에서 춤과 카드놀이를 금지했습니다. 취임 축하 무도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춤추는 건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세라 포크는 백악관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져왔다고 역사학자 마이클 코언 교수는 말했습니다.
세라 포크는 가정과 백악관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했죠. 제임스 포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랬고요. 일요일에는 정치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술을 일부 금지했습니다. 세라 포크가 백악관에서 술을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도주를 많이 갖추고 있었고요. 백악관에서 연회를 열 때면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 제임스 포크 대통령 부부는 테네시주의 농장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제임스 포크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라 포크는 42살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는데요. 87살이 될 때까지 45년을 혼자 더 살았는데 늘 상복을 입고 지내며 남편을 추억했고요. 남부 출신이고 노예를 소유했던 농장주였지만 남북전쟁 기간에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로서 세라 포크가 남긴 유산이라면 실제로 정책 문제에 참여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편 제임스 포크의 정치 경력에서 동반자가 됐다는 점이죠. 제임스 포크와 세라 포크의 또 다른 유산은 19세기의 일반 국민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인사할 수 있게 백악관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국민의 집이었고 국민의 사무실이 됐죠. 제임스 포크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이 국민에게 열려있길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라 포크가 기여한 것 가운데 흥미로운 일이라면은 처음으로 미국 행정부 강요들의 사진이 남아있게 했다는 겁니다. 포크가 대통령이었을 때 세라 포크가 남편 제임스 포크 대통령과 강요들이 단체 사진을 찍게 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 미국 행정부 내각 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고요. 또 백악관 내부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부인 세라 포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 학교 바깥에서 8일 폭탄이 터져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하고 165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날 세 번에 걸쳐 폭탄이 터진 학교는 이슬람 시아파 거주지에 있습니다. 소수 종파인 아프간 시아파들은 과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여학생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첫 번째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몇몇 희생자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측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비난한다면서 자신들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아프간 정부와 서방 국가들이 폭력과 내전을 끝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도 안에서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틀 연속 4천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4,09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약 40만 3천 명으로 최고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이로써 인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2,2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도 안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으로 사망자와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산소와 병동, 시체 안치소, 화장장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켓 잔해가 9일 인도양에 추락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유인항천 판공실을 인용해 로켓 잔해가 중국 베이징 시각으로 9일 오전 10시 24분경 인도양인 동경 72.47도, 북위 2.65도 주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잔해는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대부분 소멸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잔해는 지난 4월 29일 중국 하이난 섬에서 발사된 장정 5B호 로켓 잔해입니다. 장정 5B 로켓은 지난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발사됐습니다. 1차 발사 때도 로켓 잔해가 아이보리 코스트에 추락해 몇몇 건물이 부서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영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시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로써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문제를 묻는 투표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 수반 겸 SNP 대표는 선거 결과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 내가 분리 독립 투표를 다시 추진할 것임을 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아라비아해 공해에서 운항 중이던 한 선박에서 다량의 불법 무기를 압수했다고 미 해군 오함대가 8일 밝혔습니다. 오함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 구축함 몬트레이함이 지난 6일과 7일 한 선박에서 다량의 무기를 압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군이 압수한 무기들은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선박이 출발한 곳과 목적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을 조사했으며 물과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석방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아라비아 북부에서 발견되는 무기 밀수선들은 대부분 예멘으로 향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9일 2차 대전 전승 76주년 기념 군사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행진에는 군인 1만 2천여 명과 군용기 80대, 그리고 ICBM 발사대 등 군사장비 190대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행진을 사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는 국제법을 지킬 것이지만 단호하게 국가 이익과 인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 등 문제로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5월 9일 일요일 VOA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